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매일 아침 비틀거리고 일어나고 부엌으로 가서 야망을 한 잔 따르죠. 출근길 교통 체증, 9시에서 5시까지 일하며 생계 유지를 위해 간신히 버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1980년 미국에서 개봉한 코미디 영화 9to5의 주제곡의 가사 일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직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최근 나온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게 일하긴 하는데 중요하지 않거나 생산성이 높지 못한 일을 가리켜서 수행적 작업 혹은 형식적 업무라고 부르는데요. 생산적 업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업무는 하지 않고 좀 일하는 척, 형식적으로 일한다는 건데요. 그럼 형식적인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예시를 좀 드려보죠. 독일,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9개의 나라인데요. 최근 글로벌 업무관리 회사인 슬랙이 이들 9개 나라를 대상으로 임직원을 포함해서 사무직 한 2만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흥미롭네요. 인도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식적 업무 순위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업무 시간의 43%를 이메일이나 회의로 보낸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도 다음으로는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순위로 이어졌습니다. 상위 1, 2, 3위 모두 아시아 나라라는 점이 좀 눈에 띄죠.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참여자의 28%만 형식적 업무에 시간을 쓴다고 답해서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직장인들이 조사 대상 9개 나라 가운데서는 근무 시간에 가장 실질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대부분의 나라가 수행적 업무에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원인이 주목됩니다.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업무보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바쁜 척 수행하는 잡무가 많다고 조사기업 관계자가 분석한 겁니다. 그 배경으로 임원의 인사평가가 이메일 전송한 수, 또 근무 시간 등 어떤 가시적인 측면에 치중되면서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실질적인 생산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8월 세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TV 시청률. 인터넷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통적인 시청 방식인 TV를 따라잡을까요? 자, 기존 방송 케이블 TV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방송과 케이블 모두 총 시청률에서 각각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총 시청률은 50%에 불과했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난달 전체 TV 시청의 3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방송 시청률은 3.6% 하락해서 전체 TV 시청률의 20%에 그쳤고 케이블 시청률은 약 3% 하락해 30%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방송 시청률은 약 5%, 케이블 TV는 약 13%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7월에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는데요.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3개의 서비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미국 TV 시청자와 업계의 변곡점으로 분석됩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런 흐름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도한 CNN조차 여러 케이블 네트워크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리밍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끝났고 이들 서비스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디즈니는 최근 10월에 광고 없는 플랜의 월 비용을 3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하면서 1년 안에 두 번째로 디즈니 플러스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레거시 입학 제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수 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동문과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정책, 특례 입학 제도, 레거시 입학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코네티컷의 민주당 주의원들의 제안은 해당 주의 공공 민간 기관에서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금지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의 입법자들은 다가오는 회기에서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덜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대신 이를 사용하는 기관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수익을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공공신탁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세금은 각 기관의 기부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이는 일부 주의 사립대학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은 50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부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버드대학의 레거시 정책은 진행 중인 연방민권조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접근 방식과 관계없이 계류 중인 법안은 부유한 백인 지원자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또 다른 입학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차별 철폐 조치 금지의 잠재적 효과를 해결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이 논의 중인 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대학교, 매사추세츠주의 하버드 대학교,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코네티컷의 예일 등 매우 선별적인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성문입니다.
예, 자 최근에 미 국방부 대변인이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이 김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기사를 독자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인가요?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이 미국은 북한의 그런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이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네. 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은요. 이 킹 이병이 미군 내 그 비인간적인 학대 또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북한으로 왔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국방부 반응 어떤가요?
예. 국방부 메이너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발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전한 귀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킹 이병은 지난달 17일 한국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나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하고 북한 간 소통 상황 어떤가요?
네.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것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다른 기사가 백악관 반응인데요.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북한의 망명 원칙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한미군 병사의 사건에서 북한의 망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백악관 국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인 존 커비 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커비 조정관은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회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평양에서의 발표에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킹 이병의 구금 상태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하고 그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들도 입장을 밝혔네요.
예,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발표의 출처를 고려하길 바란다. 북한의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인 베탄트 파텔도 킹 이병의 상황과 관련한 업데이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킹 이병의 가족 어떤가요?
예, 킹 이병의 가족 대리인 조너슨 프랭크스 씨. 킹 이병의 어머니가 북한의 보도를 알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 트래비스의 안전을 담보로 인도적으로 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킹 이병의 어머니는 아들에게서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국방부의 집중적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사 후방 기지에 대한 발언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17일자 기사였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보 협력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러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특히 러시아, 북한,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다면 미국이 한국에서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크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윤 대통령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와 한국의 방어 연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역사적 문제보다 한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리더십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거 이외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국내 여론과의 관계를 고려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한일 3국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안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 한국 석좌는 안보 문제, 경제 안보, 공급망 회복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그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네, 미국 정부가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에 관련된 이 기관에 대한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정리해봐야겠죠.
네. 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러시아,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소재의 세 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세 기업은 베루스, 베르소 그리고 디펜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관들이 어떻게 무기 거래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자,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개 기업은 슬로바키아 국적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소유하거나 대표 또는 이사로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네.
이 무크르티 체프는 이 기업들을 통해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조율했고요. 북한 측 조달 관련 당국자와 협력을 했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제재 영향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제재에 따라서 해당 세계 기관 기업은 미국 내 자산 즉시 동결됩니다.
네.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의 모든 거래도 차단되고요.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방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무부도 반응을 내놨네요.
예. 국무부 역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관한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제재 단행 환영했습니다.
네.
미국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 태권도 선수단의 중국 이동을 확인했다고 했죠?
네네. 자,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북한은 외부와의 인적 교류를 한동안 제한했지만 이번 사건이 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의 이동 경로, 뭐 일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까요?
예. 자, 16일 오전에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출발한 이 녹색 버스 두 대가 조중 우이교를 건너서 신의주에 도착했다가 단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버스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ITF 세계선수권대회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뭐 60에서 70명 정도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그 후 선수들은 베이징역에 도착해서 다른 버스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는 게 있겠죠?
네. 북한 선수단의 이번 이동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한 이후, 국경을 봉쇄한 이후 규모가 있는 북한 인력이 국경 밖으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입니다.
네.
북한이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예. 북한은 원래 이번 그 ITF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최국인 이 카자흐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참가하게 됐다는데요.
네.
이 ITF는 북한이 주도하는 태권도 국제조직입니다.
네.
북한은 이를 통해서 그동안 다양한 나라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 좀 살펴볼까요?
예. 자,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세계 각지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면 개방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경 개방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고요. 북한은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의 AI 산업의 이모저모입니다. 오택상 기자입니다.
괴물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 지난해 말 IT 산업에 엄청나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ChatGPT라는 서비스인데요. Chat은 대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고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업체 위드시큐어의 앤드류 파텔 인공지능 연구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GPT stands for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I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반으로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로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나온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활용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비스입니다. 제가 직접 ChatGP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라고 쳐볼게요. 이 질문을 입력하자 ChatGPT가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네요.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가는데요. 10초 정도 걸려서 답안이 제시됐습니다. ChatGPT는 우선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 경제적 통합, 정치개혁, 국제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한두 문장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줬습니다. ChatGPT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성과 저작권 문제 등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hatGPT의 다른 특징은 논리적인 글뿐 아니라 소설이나 시와 같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글도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한 시를 써줘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ChatGPT가 또 거침없이 시를 써내려갑니다. 첫 두 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땅에 얼어붙은 나라가 있다. 수수께끼와 매혹의 땅, 시간과 세상에 견딜 수 없네. 북한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네. 용서할 수 없는 정권 아래에서 자유는 꿈에 불과하다. 반대는 조용한 비명으로 마주한다.
정말 신기하죠? 미국에서 벌어지는 빅테크 전쟁. 방금 살펴본 ChatGPT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분야에 속해 있는데요. 이 분야를 두고 최근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의 전쟁입니다. ChatGPT는 오픈 AI라는 업체가 개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ChatGPT 기술을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접속해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think that this technology is going to reshape pretty much every software category.
나델라 CEO는 이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재구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구글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인 바드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프라바카르 라그아반 구글 수석 부사장의 이야기입니다.
With this deeper understanding, we are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notion of search.
그동안 투자를 통해 얻은 더욱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검색의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이 바드 출시를 알리는 자리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예시로 들며 이와 관련해 잘못된 답을 내놨는데요. 이 실수 하나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7% 이상이나 급락하며 천억 달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살뚫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는 어디죠?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스의 낸시 다우드 고문은 인공지능은 미래의 물결이라며 가장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AI is the wave of the future and probably the most opportunistic thing.
인공지능은 의료, 재정, 교통, 유통, 교육과 농업, 제조, 에너지 등 정말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술 분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미술전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한 사람이 인공지능에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하고 그 그림으로 미술전에 출품했는데요. 해당 작품이 1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오는 2025년까지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8,500만 개의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리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어느 정도 규모죠? 인공지능 산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미국은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의 인공지능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미국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134억 달러였는데 오는 2029년에는 22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다국적 회계감사 기업 PwC는 인공지능 산업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5조 7천억 달러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북미가 3조 7천억 달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앞서 인공지능 산업에서 최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기업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걸까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산업을 바치고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관련 신생 벤처기업, 즉 스타트업이 많다는 거죠. 2022년 1분기 기준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의 개수는 약 12,400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기후변화를 농업 생산에 접목한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하는 Climate AI인데요. 지난 2017년도에 설립됐고 1,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일할 양질의 인력 역시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북미 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규 컴퓨터과학 전공 졸업 학부생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2만 8천 명을 넘겼는데 이는 지난 2010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학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입니다.
You'll leave this program recognizing the transformative power AI could have on your organization.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힘과 그것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초반에 인공지능이 지은 북한 관련 시를 들려드렸죠. 시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그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견디고 싸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투쟁과 싸움에서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북한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를, 자유와 평화가 뒤따르며 그들의 고통이 그칠 때까지.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50년 9월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의 기습 상륙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유엔군은 한반도 서부 해안에 있는 인천항에 상륙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끈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유엔군 추가 병력은 재빨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던 북한군을 서로 분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엔 공군과 해군은 북한군의 통신선을 파괴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전면적인 총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은 북한으로 진군했습니다. 한국군은 유엔군과 협력해 평양 탈환 작전을 펼쳤고,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 수도 평양을 장악했습니다. 평양을 점령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쪽으로 더 진군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인 압록강을 향해 갔습니다. 중국은 압록강을 따라 진군하는 군대에 대해 국경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군대를 파병해 한국 전쟁에 참전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환한 다음 압록강을 따라 중국 국경까지 진군했을 때,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1950년 10월과 11월 중공군 수십만 명이 북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맥아더 장군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가 때까지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공군이 몰려오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에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당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원산을 빼앗기고 퇴로가 차단되자 동해안 도시인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흥남 항구를 통해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믿었던 크리스마스 전날의 실제 상황은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된 함정 위에 수십만 병력과 차량, 전쟁 물자, 거기다 남한으로 내려가는 피난민 10만여 명까지 싣고 남쪽으로 철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51년 초, 북한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군대를 재편성했고 두 달 뒤 다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러자 전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은 38선 이북의 전선을 따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38선 이북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은 같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서로 번갈아가며 차지했습니다. 한국군이 통제했던 지역을 북한군이 다시 빼앗고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을 한국군이 다시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수많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국경을 넘어 중국 만주에 폭탄을 투하하려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항에 중국 국민당 군대가 참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국경을 넘어 공격하는 행동이 또 다른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전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1951년 6월 유엔 주재 소련 대사는 한국의 휴전에 제안했습니다. 평화회담이 처음에는 개성에서, 그 다음에는 판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1951년 11월이 되자 남과 북 모두 합의에 대한 희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협상단은 전쟁 포로 귀환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전쟁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목소리)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린든 B. 존슨 대통령입니다. 노시창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달라스를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한 린든 B. 존슨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날 미국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됐다는 소식에 미국인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즉각적인 승계로 연방정부의 기능은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린든 존슨 새 대통령은 부인 레이디 버드 여사,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 그리고 세라 휴즈 판사 이렇게 세 여인에 둘러싸여 제3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제36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린든 베인스 존슨은 1908년 8월 27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조그마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여러 대째 그곳에서 산 토박이었습니다. 부근에 있는 존슨 시티라는 도시 이름도 그 집안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린든은 다섯 남매의 첫째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주이면서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 오랫동안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의원을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교사 겸 작가였습니다.
한때는 집안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린든의 남매들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큰아들인 린든은 교원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린든 존슨은 학생 지도에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린든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들로부터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과거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에는 남미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린든은 교사를 하면서 그들이 생각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백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린든은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린든은 교사로서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들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그들의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는 자신이 연방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린든은 클라우디아 테일러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레이디 버드라고 불렀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아기였을 때 그녀의 유머가 예쁘다는 표현으로 레이디 버드라고 부른 것이 이름으로 굳혀진 것이었습니다. 린든 존슨과 레이디 버드는 평생을 같이 살았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린든 존슨은 12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하원의원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때부터 린든 존슨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원에서 갈수록 주요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1954년에는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가 됐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전기 작가는 존슨이 극히 야심찬 인물이며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염려하는 일면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960년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지만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당은 그에게 부통령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존슨은 그 요청을 수락했지만 그로부터 약 3년여 만에 자신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건으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된 존슨 대통령의 자리는 어려웠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점차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민권투쟁으로 사회는 어수선했습니다.
일단 취임 선서를 하고 나자 존슨 대통령은 상원에서의 경험을 살려 여러 가지 개혁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법은 거의 모두 빈곤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 국민 보건과 의료 제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출범했습니다. 연방 자금으로 빈곤층을 위한 식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훈련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1964년에는 민권법, Civil Rights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인종, 종교, 민족, 성별을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사업체,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에서는 인종차별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용주들이 그런데 근거해 직원을 차별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그가 추구하는 Great Society, 즉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부유하고 힘있는 사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없애고 인종적 불평등을 없애는데도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law is simple. It does not restrict the freedom of any American.
존슨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한 부당함은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964년 존슨은 투표자 수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휩쓸며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존슨 정부는 이민 정책을 새로 만들고 가족 초청, 특수기능자, 난민 등에 대한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또 1965년에 투표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랜 세월 흑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주택 구매나 임대에 있는 차별 조항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런 반면 존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의 큰 시련의 하나였던 베트남 전쟁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앞서 베트남 미군 파병 명령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의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등 역대 대통령들은 베트남전 개입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동남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베트남 정책을 이어간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산정권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가능하도록 의회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은 후보 때인 1964년 베트남에 더 이상의 미군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4년에 걸쳐 존슨 대통령은 수십만에 달하는 육군과 공군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1966년 초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국내 여론은 갈수록 나빠졌고 존슨 대통령의 인기도 크게 추락했습니다. 그가 소속한 민주당은 총선에서 의석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주도록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을 피해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반전 시위는 전국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국내 사업의 과다 지출로 국내 경제마저 악화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25개 우방국에도 베트남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호응해 9년간 총 34만여 명의 병력을 베트남전에 투입했습니다. 미군을 제외한 최대 규모의 외국 병력이었습니다.
월남전선의 제1진으로 증파되는 육군 7276부대 출국신고식이 중부전선 옛 격전장에서 거행됐습니다.
1968년 초 차기 대선 후보자 선정 과정에 존슨 대통령은 재선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은 후보에 나서지도 않고 당 후보로 지명돼도 수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물러난 린든 존슨은 텍사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회고록을 쓰고 존슨 대통령 도서관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기념 도서관 린든 비 존슨 라이브러리 오브 뮤즘은 텍사스 주립대학 시스템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개관했습니다.
백악관을 나온 존슨 대통령은 그 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는 사망 직전 방송인 월터 크론카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불안할 때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슴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1973년 1월 22일 그는 자신의 텍사스 농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64세,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몇 발자국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제36대 린든 비 존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